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의식을 좋아합니다. 이 행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좋잖아요. 우선 그런 때 뭐 노니까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주는 어떤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기념일 뭐 이런 축제 근데 뭐 무슨 뭐 퍼레이드도 있고 폭죽도 터뜨리고 특별 연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요즘 같은 때는 뭐 연예인들도 나와서 막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교회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러죠.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없는 종교는 사실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의식이 다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더 좋기도 하고 또 더 적기도 하고 그랬죠.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구교에서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식도 뭐 여러 천년 동안 내려오는 거니까 쌓여가지고 많죠 아주. 그렇지만 작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매력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뭐 신이 보입니까? 신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이렇게 어떻게 좀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사용을 하죠. 이제 뭐 이를테면 이것이 교회 건물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좀 아니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 고색 건물이 많이 교회에 사용됐거든요. 그것은 고색의 특징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첨탑 같은 게 아주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는 그런 인간의 고향된 영혼이 저 위를 바라본다는 초월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랬던 거리를 좀 좁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중시하고 집착을 하면 본래의 상징적인 뜻을 잃게 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거듭 언급하는 까닭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의 본뜻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할례의 의식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이라까지 우겼거든요. 그 의식을 중시하게 되면 본뜻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것을 또 강조를 했죠.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듯이 신약교에서도 세례를 예를 들면 구원의 필수 의식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세례와 구원에다가 이제 세례를 같이 붙여서 같은 차를 타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생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할례를 대체한 것도 아니고 세례의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습니다. 유대인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간에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받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구라파의 경우 다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종교가 국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아 세례 낮출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로컬 파리시 처치에서 애를 낳으면 자동으로 가져가서 세례를 주죠. 당연히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자동적으로 교회 파리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언약 신학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구라파 전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를 근데 이제 유대인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받지만은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자기 주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세례를 받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례 의식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신뢰하는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다른 건 뭐 의식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도 그렇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에서는 할례를 세례에 병용시키거나 혹은 할례가 세례나 침례로 대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약은 손으로 하는, 뭘 얘기하냐면, 손으로 하는 그 율법 시대에 있던 형식적인, 의식적인 할례하고, 육체에 속하지 않은, 몸에 속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 그것을 대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내다봤던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마음에,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바라보았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완전 이단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할례를 받으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까지 말했어요. 할례는 의식 자체보다 그것이 대변하고 있는 상징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바로 요점은 뭐냐면 할례는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다리는 의식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할례든지 성전이든지 뭐 율법이든지 뭐 여러 종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음식 규례라든지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는 그런 의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죠. 실체가 왔으니까 상징은 사라져야 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체가 왔는데 무슨 뭐 상징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주 기다리던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요. 만나야겠어요. 만나야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같이 살 건데.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 보죠, 사진. 실제로 왔단 말씀이에요, 이제. 그 애인이 왔어. 그럼 이 사진, 애인이 왔는데도 사진 계속 보고 있어요? 사진 필요 없어요, 이제. 아, 실체가 신분이 왔는데 뭐.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상징적인 의식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님이시니까,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것들은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사라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유대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속하는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는 뭐 희생제사라든지 뭐 성막 절기, 뭐 음식 규례, 뭐 할례 이런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율법이 바라보았던 모든 그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완전한 삶으로 다 그냥 성취하셨어요. 율법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는 안 했으니까 율법을 다 어겼으니까 죄인들이니까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율법의 그 부분은 형벌에 대한 부분이 성취가 된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아, 율법에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바라본 또 목표와 이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삶,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성령시대, 예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향하게 하는, 그것을 포인팅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은.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율법의 의가 바라보았던 또 그보다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셨죠.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율법은 효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붙잡고 사느냐. 그것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붙잡고 살려고 하면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다 못 지키니까. 할례라는 것이 구원에 보태는 것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험에 들어요. 아니 율법이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 계명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단 말입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 율법의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명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적인 삶에서 해방됩니다. 할례의 기능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뭐 할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뭐 할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상관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식에 치중하거나 구원행 구원과 연결시켜서 행하는 일체의 종교 활동들, 그것은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그 울타리 속에다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일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제쳐놓고 의식 자체를 중시한다면 할례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의 성격을 가진 여러 종류의 금지사항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수칙을 교회 전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규칙에 매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그 누룩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송사리 한 마리가 다 물을 혼탁하게 한다, 더럽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의 악한 영향을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누룩은 들어가서 뭐 이만한 거라도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모세의 누룩은 온 교회를 율법주의로 부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악한 영향으로 부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것 그 자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점차 부풀린 빵을 좋아하죠. 그것도 보기도 좋고 멋도 있고 용량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순복음적이 아닌 것들을 집어넣으면, 인간에게 어필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좋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하면 뭐 메마르잖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 입장이라면 앉아서 맨날 뭐 율법 어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지겨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저희들 걱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좀 더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자꾸 예화를 들죠. 왜 자꾸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화가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물론 예화가 필요해요. 예시로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부담 느끼지 않는 그런 얘기들, 그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졸죠. 예. 그렇지만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필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안 져놓고 얘기하면은 조금에서 아예 지루하다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 맨날 보시잖아요. 그거 보면 화면이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똑같은 화면이 머물러 있지 않죠. 자꾸 바뀌어야 돼. 딴 얘기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율법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거기서 뭐 뜯어먹고 맛있다고 생각을 많게 했죠. 그건 몸에 좋지 않은 설탕들이죠. 신자들은 쉽사리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을 중시하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말로는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작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편법으로 가버려요. 왜요? 순복음이 내 피와 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의 좌우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꾀를 부리고 더 이게 하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뭐 정계라든지 뭐 재계라든지 뭐 법 쪽에 뭐 문학에 뭐 여러 각 분야에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잘난 사람들이죠. 출세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아주 부패했죠.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새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아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런 확신도 있었겠죠. 그런데 누룩이 들어오면서 부풀린 빵 맛에 마음과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부풀린 빵을 먹으면 그 특징이 뭐냐면 제 문제 나타나니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진리를 머리로는 수긍할지 몰라도 거기에 입맛이 없어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 달리고 있습니까? 누룩을 걷어내지 않으면 교회도 개인도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워하신 분으로 보잖아요. 아주 거룩하신 분으로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순수하지 않은 자식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누룩이 잔뜩 들은, 이물질이 잔뜩 들은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순수성을 이기려면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됩니다. 귀찮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그런 감사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룩이 와도 침투를 막지 못해요. 누룩에 해당되는 부도덕, 또 누룩에 해당되는 그릇된 교리, 그 소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들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누룩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주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는 자만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충실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힘썼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왔고 성경 공부도 하였고 헌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봉사나 뭐 선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 의로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나는 너희가 10절에서 말하기를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은 것을 알았어요. 비록 유대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누룩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었다거나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고 나서 한 걸음의 자세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구원 받고 나서 죄 지어요. 때로는 깊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큰 실수를 했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주 있죠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든지 그러지 않으면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백하게 되죠. 유대주의자들의 거짓에 넘어가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중간에 탈선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죠. 뭐 어떤 종류의 누룩에 우리가 감염이 됐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좀 너무 물렁하다고 할까요? 물론 그러신 분 아니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그걸 그냥 너무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이 미국 사람들 테레비 그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I'm sorry 그 말 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냥 그거 보고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싶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했니? 그렇게 안 물으세요. 한 달 정도 지내보자. 그러시도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가 해가 동해서 서해서 먼 것처럼 다 멀리 보내시고 잊으시고 등 뒤로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등 뒤로 어깨 던지면 보입니까? 바다 깊은 곳에 큰 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이슈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죄를 마냥 지어도 되겠네. 짓고 나서 죄송합니다 주님. 뭐 또 한 번 더 봐주세요. 봐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래 가서 먼지에 덮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같은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유대주의자들처럼 거기에 무슨 딴 것을 집어넣고 구원의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 구원에 이물질을 추구하거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착각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또는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첫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포지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렵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예수.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에 관계, 소위 말하면 성화, 어렵게 말해서 거룩한 삶, 예수를 닮는 삶, 크리스천의 라이프, 새 생명의 삶,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도덕법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그 후반부에 가서 그런 얘기 나. 후반부에 가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이 율법의 티칭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믿게 해놓고 십자가로 믿게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율법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건 모순이에요.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도 또한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조문으로 됩니까? 조문으로 되면 끝이 없어요. 율법의 조문은 한두 개, 2천 개나 되는데 그걸 다 챙겨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심령이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삶의 질적인 변화가 오는 것은 어떤 조문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체를 통해서입니다. 그 인격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갈 때 율법이 아닌 모세가 아닌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참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모드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성령에 의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이 와요. 엄청난 모순 속에서 우리가 수백 년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로지 복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만 의지하면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어떻게 의존하느냐 이렇게 아이디어가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고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모든 일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게 하세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또 유대주의자 더 싫어하죠. 왜냐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여기저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너도 나도 뭐 목사가 되거나 뭐 성경 교사가 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직분 주는 거 아주 좋아하죠. 뭐 집사 주고 뭐 주고 뭐 저렇게 선생 주고 무슨 구역 예배 무슨 구역장 되게 하고 그거 다 티칭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이 할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면서 큰 대형교회의 구역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또 교회 아주 굉장히 충실한 것 같고 목사 말 잘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누룩이 퍼지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 그런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는 굳은 일이 싫어서 그 당시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입만 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입만 가지고 대접받고 사는 자비 뭐냐면 그것이 선생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티칭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잘 가르치면 물론 상을 받지만 복음에서 빗나가는 가르침으로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한 심판을 받는,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유명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커도 복음을 바르게 취급하지 않고 손질을 하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가르치는 티칭이 복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왜 곰곰이 앉아서 따져보지 않아요? 그런 것을 놓고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의 사활에 가는 문제예요. 이것이. 근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이제 바르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사도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내가 아무런 반대를 받지 않고 복음을 그냥 아, 잘 돼. 아주 너무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교회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는지.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다면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기 품목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시면 굿뉴스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당신은 영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손에 뭐 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서요. 빈마음으로서요. 그 빈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잘났든 못났든 다 내려놓고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존심 있어서 안 돼요. 잘 겸손히 주님 섬기라 그러면 또 하나님 뜻만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대중 기독교를 전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교회 나오면 복받고 일 잘 되고 마음 편안해지고 뭐 자식 잘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 속에 설탕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속이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손해 보는 일이 많다고 경고하면은 그 관심이 없죠. 더구나 주 예수를 대속죄로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말하면 아주 싫어요. 아주 안색이 달라져요.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나 자기 의가 되는 일들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삼가십시오. 나팔 불고 다니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면은 어휴 반대 부딪히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나 개인의 잘못된 점이 이러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신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종교 활동에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로 봅니다. 목사님들에게 10의 1주를 강조하지 마시고 10의 10주를 강조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10의 10주를 강조하죠. 물론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10의 1주는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그래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10분의 1을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에게 제시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현주소를 비춰줍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율법에 대한 바울의 비판을 그걸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아, 바울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할례의 정당성을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해받았어요? 박해 안 받았죠.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환영했어요.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할례의 무용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거기에 뭐 더 붙이고 빼고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 한 일이 없이 내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한 것이 없이 내가 또 경건하지도 않은데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십자가 구원에는 보태고 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일에서 꾸준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다 막아내고 필요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또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구원이 부족하기라도 한 듯이 자신들의 그런 유대교 전통과 신학을 주입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다른 것하고도 같이 병존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와 성령을 믿으면 신자들의 삶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에요. 딴 데 왜 한눈을 파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찌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받으면은 그러면 다른 거 안 들어도 그 아쉽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꿀송이보다 더 달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야말로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복음이 좋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경지에 가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훨씬 더 반성해보고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